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참이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성경에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성경의 예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바로 그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만군의 사자가 되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 대한 예언이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도 이렇게 참 여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다. 그리고 또 성경에 그의 출생과 사역이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예언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사실 그는 특별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노인이었지만 아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바로 그가 정말 노년이지만 출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아버지가 참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아들이 출생하고 이름을 짓게 될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될때그 아버지가 정말 이 혀가 풀려서 다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출생했을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대체 이 아이가 어찌 될 것인가? 도대체 앞으로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뭐 복장도 달랐죠. 그가 이렇게 그 약대에 들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 어떤 빈들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가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었느냐?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또 직접 물어볼 만큼 그의 삶과 사역은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그가 증거했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례를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전히 이렇게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정결 예식 때문에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요한 보고 뭐라고 불평을 했느냐,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건 참 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보고 불평을 하기를 사람들이 다 저 사람에게 갑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과거에 우리한테 왔던 사람이 다 저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 가장 힘든 것, 사람이 넘어서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쟁입니다. 경쟁. 그리고 비교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인간 불행의 시작도 끝도 뭔가 하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참 수많은 인물들도 결국은 이 비교의식 앞에는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사람들, 바로 그가 평생을 통해 결국은 고통하다가 파멸의 삶을 살게 된 것도 바로 이 비교의식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간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것, 물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 사회를 근원적인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 그래서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엄청난 하나의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지금 이런 불평을 듣게 됩니다. 언제까지 선생님 그 사람 이야기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교의식을 통해 시기심을 일으켜서 결국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이제 요한의 답변은, 저는 우리 성도는 이 본문 말씀은 꼭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는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교역자들, 성도님들 사이에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한국 교회는 죄송한 말씀인데 비교의식을 부추겨서 경쟁을 부추겨서 사실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 그 재미 본 것, 그덕본 것, 이제는 다 까먹을 때가 됐습니다. 성도님들, 비교식 경쟁을 부추기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잘 한번 보시면은 그들에게 비교식을 부추기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베드로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야고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비교식을 부추겼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자꾸만 뭐가 되느냐? 서로 서로를 향해 비교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언젠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중에 결국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서로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뭔가? 바로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혹시 우리 중직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한테 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분한테 갑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상담하던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저 사람에게 갑니다. 특별히 이거는 교역자들이 가장 심하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왔는데 지금은 저 사람에게 갑니다. 과연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가? 그리고 넘어선다면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좀 줄을 쳐 놓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이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많은 것을 주시면 그때는 우린 거 많은 거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조금 주실 때가 오면 그때는 조금 받으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하늘에서 주신 것만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나고 못나서 가진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 말씀은 뭐죠? 이제 세례요한이 비유의식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늘에서 주신 것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은 명확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이 이야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 하면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내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증언해야 될 자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요한이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죠.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서서 신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합니다. 성도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굴까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 들러리들입니다. 신랑의 들러리, 바로 들러리가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마침내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바로 그 신랑의 친구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두고두고 한번 묵상하시면 참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랑의 기쁨이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친구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그 친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부를 취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랑하는 친구 신랑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기쁨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지금 세례와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되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은 뭔가 하면 내가 신랑이 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은 무엇이냐?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그것을 보는 친구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이거는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은 가장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내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칭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떠받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갈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죠? 그것은 신랑의 기쁨, 내가 신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앞선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저부터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신랑이 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는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신랑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입만 벌리면 교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입만 벌리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분이 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공동체, 한 문명이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앞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순간, 그때까지는 문명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 세대가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명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서 누가 위대해져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특새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새 참여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위대해지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위대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세례 요한은 바로 그에게 부딪혔던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죠. 바로 이 비교의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만큼 얻을 수가, 하늘에서 주신 것만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기쁨은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을 건가?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불치병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앞선 분들일수록 이 비교의식을 넘어서야만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이 조용할 수가 있는데, 앞선 분일수록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죽은 사람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요한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뭐냐? 누구에게 집중을 했죠? 누구에게 집중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딪혀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면 바로 꽃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냐? 꽃이 아니라 꽃이신 예수님을 피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동력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빛날 때에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바로 동력자로서 그리고 하나 된 동력자로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친히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비교식을 부추기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바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뭐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렇게 그 가슴이 아픈 거는, 제가 이렇게 그 쭉 책들을 읽어보면 부흥의 시기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당시나 아니면 미국, 영국에도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기에 쓰여졌던 책들, 설교들을 읽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부흥의 시기에 모든 설교자들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면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에서 인간에 대한 가르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말씀 속에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은 무엇인지, 그분의 의롭고 거룩함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잘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특세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하나씩 하고 싶은 거죠. 잘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정말 그분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분을 따를 가치가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만 끝까지 우리에게 따라붙는 나에 대한 집착, 서로에 대한 경쟁의식을 넘어서서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한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교회 항구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흥하여 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이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이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흥하여 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여 지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불렀던 우리 이 주제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위대해지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 그리고 또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